지금부터 한인중독증회복선교센터가 제공하는 라디오 중독증회복 모임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자리에는 중독증 사역에 늘 헌신하시는 이혜왕 선교사님이 나와 계시고요. 저는 한선희입니다. 라디오 중독증회복 모임 방송회복과정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부터는 한인가정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죠? 오늘 우리 사회에 잘 알려지지 않은 음식중독회복에 대해서 방송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요. 음식 중독의 원인과 문제점 이해에 대해서 방송 진행하겠습니다. 이혜왕 선교사님 자리에 함께 하셨습니다. 네, 선교사님. 어떻게 해서 음식 중독 회복에 대한 회복 방송을 하시게 되셨는지부터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예, 2003년도부터 다음 포털 사이트에 음식 중독 회복 광장을 열어와서 그동안 한인사회에 지난 3년간 음식 중독 회복 안내를 해왔습니다.
네.
처음에는 음식 중독을 검색해보면 식중독, 후드 포이전이라고만 나왔고 미국과 같은 나라에서나 있는 것으로만들 여겨서 한인 사회의 음식 중독에 대한 인식이 별로 없어서 처음에는 정말 좀 힘들었습니다.
네.
더욱이 안타까웠던 것은 음식 중독 결과로 체중이 증가되면 한인들은 다이어트 방법으로만 해결하려는 풍조입니다.
네.
분명 과체중이나 비만으로 고생하는 분들 중에는 음식 중독 문제로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도 다이어트 선전에만 이끌려서 정작 문제의 근본 원인인 음식 중독 문제는 돌아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2006년도 11월 10일 MSN 검색에서 한국어로 다이어트를 검색해보았더니 32만 6천 개의 다이어트 사이트를 찾았다고 나오는데 비해서
네.
음식 중독 회복은 하나도 없다고 나왔습니다.
네.
이는 얼마나 한인 음식 중독자들이 다이어트에만 치중하고 있고 음식 중독 회복 내용을 모르고 있는지를 입증해줍니다. 그래서 음식 중독 회복 방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번 또한 역시 그런 깊은 뜻이 계셨군요. 정말이지 중독증 회복 사역에 대한 선교사님의 열정과 헌신 참으로 대단하십니다.
예.
네, 먼저 과식을 야기하는 음식물들의 체내 반응과 갈망 심리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음식 중독은 오래전부터 있어 왔는데 대부분 비만을 다이어트로만 해결하려고 해서 안타까운 실정이죠.
네.
여러 연구조사에서 일부 음식들은 우리들의 체내에서 부정적인 반응을 야기시켜서 음식을 더 섭취하도록 만든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네.
다시 말해서 음식 중독에 처하기 쉬운 사람이 이런 종류의 음식을 섭취하면 육체적으로 더욱 음식을 갈망하게 되어서 아무리 음식을 먹어도 충분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네.
이는 마치 알코올 중독자가 술을 마시기 시작하면 한도 없이 술을 마시고 싶어 하는 것처럼 음식 중독자들도 육체적으로 음식을 더욱더 갈망하게 만듭니다.
네.
미국의 1950년대에 닥터 윌리엄 실크워스라는 박사분이 있었는데 이분은 알코올 중독 회복 분야에서 많은 공헌을 했던 그 의료인입니다.
네.
이분도 알코올 회복 모임 책자에 닥터스 오피니언 란에 알코올 중독자들은 자신의 마음으로는 통제할 수 없는 갈망감을 극복하기 위해서 술을 마신다는 말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 해 체중 조절 시도를 해봐도 실패한 사람들은 음식 섭취에 알코올 중독자와 비슷한 반응을 보여서 음식을 더 갈망하는 것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네, 이제 좀 음식 중독이 어떻게 해서 문제가 되는지 제가 이해가 가는데요. 자, 그렇다면은요, 어떤 음식들이 생리학적으로 중독될 수 있는지 그 음식들을 알려주셨으면 좋겠네요.
예, 의학계에서 일부 음식물이 갈망심리를 야기하는 것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은 1985년에 닥터 데이비드 허적이 동물의 식욕이 음식에 따라 다른 뇌학적 반응을 나타내는 것에 대한 연구 발표가 이거부터 활발해졌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생리학적으로 과식병에 처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일부 사람들의 인체 화학물질 체계가 일부 음식에 대해서 많은 양을 섭취하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마음으로는 그만 먹어야 한다고 말은 하지만 육체적인 과식 욕구가 그런 마음을 압도시키고 맙니다. 지적인 생각으로는 음식을 더 섭취하면 체중이 늘어날 것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심지어는 과식으로 죄의식까지도 생기지만 생체학적으로는 과식 욕구를 통제할 수 없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특히 설탕, 밀가루, 카페인 음료, 알코올, 지방 등을 섭취하게 되면 모든 이성적인 생각을 포기하게 됩니다.
네, 체질적으로 음식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방금 말씀하신 음식들에 조심을 해야겠네요. 그렇다면 설탕이 왜 체내에서 더 섭취하고 싶은 욕구를 자극시키는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여러 연구에서 설탕은 생리학적으로 중독되기가 쉬운 음식 중에 하나로 밝혀졌습니다. 설탕이 체내에 들어가면 육체적으로 당분을 갈망하게 되는 심리를 부추기기 때문에 세월이 흐르면서 아주 많은 양의 설탕을 섭취하게 됩니다. 아마 나는 설탕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고 할 분도 있겠지만 미 농무성 발표에 의하면 보통 미국인들은 1년에 약 152파운드 정도 설탕을 소비한다고 합니다.
네.
더욱이 미국 인구는 매년 0.8%가 증가하는 것에 비해서 미국 내 설탕 소비량은 매년 1.7%가 증가하고 있다고 해서 설탕 소비는 배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의학적으로는 설탕에는 중독적인 성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서 설탕은 마치 알코올과 같은 체내 반응을 나타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술을 몇 잔 마시면 기운이 나고 상기되는 것과 같이 설탕을 섭취한 후에는 기분이 고조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음식을 많이 먹은 다음에 잠이 오는 것도 이런 현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설탕이 많이 들어간 맛있는 음식을 많이 섭취했기 때문입니다.
네, 성 교수님, 자 다음에는요 밀가루 음식이 왜 중독적인 식품인지를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예, 밀가루를 정지하는 과정에서 들어가는 첨가물들 때문에 밀가루는 감정을 변화시켜주는 음식으로 분류됩니다.
네.
닥터 로버트 레퍼에 의하면 정제된 탄수화물과 하얀 밀가루는 정제된 백설탕과 같이 20%나 강력하게 감정 변화를 체내에서 야기한다고 합니다.
네.
우리들이 각종 빵 종류와 피차를 얼마나 많이 먹습니까?
그렇죠.
예. 전문가들은 설탕 섭취에 중독되는 사람은 동일한 체내 반응 때문에 정제 탄수화물에도 중독 현상을 보이게 된다는 설명들을 합니다.
네, 성 교수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요. 미국에서는 요즘 저탄수화물 식품들이 인기 폭발적이어서 버거킹에서도 빵 없는 누드 햄버거를 시판한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그렇죠?
예, 저도 본 적이 있습니다.
네.
탄수화물이 몸속에 들어와 포도당으로 변할 때
네.
췌장을 자극해 인슐린이 많이 나오게 합니다.
네.
바로 이 인슐린 과잉 분비가 비만 체질을 만드는 가장 큰 요인이라고 믿기 때문에 버거킹에서 저탄수화물 식품 붐을 타고 최근 빵이 없는 누드 햄버거를 내놓았다고 합니다. 미국의 질병통제예방센터 발표에 의하면 미국인 가운데 31%는 비만이고 34%는 과체중이라는 보고서를 내놓아서 인구의 3분의 1만이 정상체중이라고 했고 또 이 보고서는 지난해 비만으로 인한 질병치료 등 사회적 비용은 총 750억 달러에 달한다고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저탄수화물 식품 열풍이 불고 있어서 밀가루, 감자, 정제 설탕, 시리얼, 쌀 등이 천대받는 반면 광우병 파동에도 불구하고 육류 소비는 꾸준히 늘고 있는 실정이죠.
네.
식품업계 관계자들도 한때는 저지방 식품이 불티나게 팔렸으나 요즘은 저탄수화물 제품이 대신하고 있다는 말을 할 정도입니다.
네. 자, 성 기사님, 카페인 식품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사실 카페인 섭취를 갑자기 중단하면 금단 증상을 보이게 된다고 말할 정도로 카페인은 중독적인 식품입니다. 현대인들은 아침에는 커피, 낮에는 카페인 청량 음료수를 많이 마시는 경향들입니다. 더욱이 카페인은 식욕을 자극해서 커피나 카페인 음료수를 마신 후에는 더 음식을 섭취하게 되어서도 문제가 됩니다.
자, 이미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음식 중독과 알코올에 대해서도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예, 의사들은 음식에 중독 현상을 보이는 사람이 술을 마시면 위험하다는 말들을 합니다.
네.
그 이유는 술을 마시면 과식을 더 부추기는 생리학적 반응을 발동시키기 때문입니다. 일부에서는 식사 시에 와인 한두 잔은 몸에 좋다는 말들도 하지만 설탕에 중독된 사람들에게는 어떤 종류의 술도 조심해야만 합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번에는 지방식품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의료 및 건강정보에서 과도한 지방 섭취는 위험하고 심장병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말들을 많이 해와서 포화 지방이든 불포화 지방이든 지방 섭취를 줄여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버러와 같은 포화 지방은 실내 온도에서 녹지 않는 지방에 심장병에 위험하고 실내 온도에서 액체로 되는 야채 기름과 같은 불포화 지방은 괜찮다는 말들을 하지만 실은 이 두 가지 모두에서 생기는 불필요한 트랜스 지방산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네. 이것이 비만과 심장병에 더 문제를 야기하는 것으로 최근 알려져서 네. 이미 미 농무성 FDA에서는 식품에 트랜스 지방산 함량 표시를 의무화하는 추진을 지금 서두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선교사님, 음식 중독 문제가 있는 사람들에게 무조건 설탕이나 커피, 밀가루 음식 등을 삼가하라고 한다면은 나는 그런 정도의 음식 중독이 아니라고 말할 텐데요. 이런 분들에게는 음식 중독이 병이라는 그 자체를 이해시켜야 할 것 같습니다. 음식 중독의 병적인 면에 대해서 이 시간 말씀해 주시죠.
예, 음식에 중독되었다는 말은 음식 섭취를 감정 변화 방법으로 이용해서 음식에 육체적 및 정서적으로 의존되어서 정상적인 일상적 기능까지 망가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잠깐만요. 방금 음식 중독은 정상적인 일상적 기능이 붕괴될 정도로 방해받는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네. 어떤 상태를 말하시는지 그 예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네요.
음식 중독 문제가 있으면 전과 같이 외출을 하지 않고 집에만 있으면서 음식을 먹기도 하고 음식을 많이 먹다가 직장 근무 시간에 제때 출근하지 못하거나 예. 심지어는 먹고 싶은 음식을 훔치기도 하고 예. 음식을 많이 먹은 것을 은폐하기 위해서 가족들에게 거짓말을 하거나 몸이 아픈 척을 하기도 합니다. 예. 학교나 직장에 갈 수 없을 정도로 필요할 때에도 집에서 온종일 음식을 먹는 자신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네. 어떤 사람은 가족들이 잠을 잘 때 밤에 일어나서 음식을 먹기도 합니다. 그리고 가족들의 눈에 띄지 않게 자신이 좋아하는 음식물을 집안 구석 여기저기에 숨겨놓습니다. 가족이나 친구들 앞에서는 음식을 조금만 먹는 척 하면서도 충분한 음식 확보에 항상 노력을 합니다. 이러한 예들은 음식 중독 문제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문제를 숨기려는 일부 시도들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음식 중독을 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암병에 처한 사람이 주위 사람들에게 자신의 병을 말하듯이 음식 중독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도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네. 사실 음식 중독 현상은 성격적인 결함이 아니라 생체학적 기능 장애로 볼 수 있으므로 수치스럽게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네, 선교사님, 음식 중독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많은 음식 섭취로 야기된 과체중이나 비만 해소에만 신경을 쓰게 되어서 다이어트부터 시작할 텐데요. 맞습니까?
예,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네. 미국의 경우 비만이 31%, 과체중 네. 34%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미국 전체 인구의 3분의 2가 체중을 걱정해서 나름대로 운동이나 다이어트를 시도하고 있죠. 네. 그러나 이들 다이어트 인구 중에 약 10%에 해당되는 미국인 2천만 명은 음식 중독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인데도 네. 좋다는 다이어트 방법으로만 음식 중독 문제를 해소하려고 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아마 음식 중독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누구보다도 좋다는 다이어트 방법들은 정말 생사를 걸고 열심히 시도해 보았을 것입니다. 네. 그런데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모두 다 실패하셨을 것입니다. 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음식 중독으로 보지 못하고 다이어트에만 매어 달려오다가 실패한 자신을 돌아보기보다는 오히려 자신을 도덕적 파탄자, 의지가 약하며 넌저리 나는 사람으로만 여겨서 정서적 및 영적으로 더 망가지게 되죠.
네, 그러면은요, 선교사님은 음식 중독 문제가 있는 비만자들은 다이어트보다는 음식 중독 문제부터 알고 대처해야 한다는 말씀이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음식 중독자들은 이미 말씀드린 것과 같이 체내에서 일부 음식물에 대해서는 생리학적으로 부정적으로 반응을 나타내는 민감성에 문제가 있는 것이지 자신의 의지력과는 아무 상관이 없고 더더욱 도덕적으로나 성격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네. 한마디로 It's not your fault, you are fat. 몸이 비대해진 것은 당신의 잘못이 아니다 라고 음식 중독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몸이 비대해진 것은 당신의 잘못이 아니십니다. 지금 선교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선교사님, 음식 중독 문제가 있는 본인이나 가족분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는 말이 있으면 좀 해주시죠.
우리들이 눈 색깔이나 혈액형은 아무리 노력을 해도 바꿀 수 없듯이 예. 음식 중독 문제가 있는 사람도 자신의 생체학적 체질은 어찌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다만 우리들의 텐덴시, 성향은 변화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성향 변화란 암병이 있는 사람들이 방사선 치료를 받으면서도 짜거나 탄 음식, 술과 담배 등을 삼가해야 좋듯이 음식 중독자들도 음식 섭취를 더 갈망하게 만드는 음식들을 절제해야만 할 것입니다. 설탕이나 밀가루 음식을 전혀 먹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가능한 체내에서 부정적인 반응을 야기하지 않는 다른 대체 음식을 찾아서 섭취하시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삶이 먹고 마시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므로 음식에만 주요 초점을 두시지 말고 뭔가 뜨지는 활동, 자신의 달란트 개발, 취미생활, 봉사생활 등으로 삶의 영역을 더 넓히는 새로운 뉴 라이프를 살아가는 계기로 관심을 돌리실 수도 있으실 것입니다.
네, 선교사님. 아무래도 음식 중독에서 회복된 분의 사연을 소개해 주시는 것이 가장 희망적인 이야기가 될 것 같은데요.
예, 그렇죠. 데이비 다운스키 박사는 10여 년간 음식 중독으로 고생을 하시다가 회복된 유명하신 분입니다.
네.
이분은 자신의 저서 Why I Can't Stop Eating이라는 책에서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음식 중독과 강박관념에서 자유로워진 지는 이제 10년이 넘었다. 이따금 정서적으로 힘들 때에는 다소 음식을 갈망하기도 하지만 다시 음식 중독에 처하지는 않을 수 있었다. 이제는 아침에 일어나면 하루를 시작할 마음으로 상기되지 더 이상 전처럼 잠에서 깨자마자 냉장고로 달려가지는 않고 또한 잠자리에 들기 전 마지막 순간까지 음식을 먹지도 않는다. 요즘은 음식 중독 문제로 직장에 결근한 적도 없고 더 이상 거짓말 하지도 않고 음식을 더 먹기 위해서 훔치거나 트릭을 부리지도 않게 되었다. 식당에 가서는 똑바로 앉아서 음식이 나오기 전에 간식도 하지 않고 주문한 음식이 나올 때까지 잘 기다린다. 정말 이제는 어떤 삶이 충분한 것인지를 알게 되었다. 나는 먹을 음식을 충분히 갖고 있고 음식 맛에 만족하고 식사를 즐기지만 더 이상 음식 섭취에 강박관념을 보이지 않는다. 나는 하루에 세 번 정상적으로만 식사를 하고 식사 사이에 간식은 필요 없게 되었다. 활동적인 사람이 되었고 더 이상 사이즈가 큰 옷이 필요 없어졌고 전부터 꿈꾸어오던 일들도 할 수 있게 되었다.
예, 데이비 다운스키 박사는 이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제 제 이야기를 들은 여러분들이 회복하실 차례입니다. 제가 회복된 것을 보시고 여러분들도 회복하실 선택과 결심을 하십시오. 음식 중독 문제가 없는 곳 같이 계속 가장을 하시렵니까? 당신은 여태껏 힘들어왔던 것처럼 계속 그 고통을 겪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회복 변화를 시도하시렵니까? 회복하시고 싶으시면 먼저 음식 중독에 대해서 많이 아셔야만 합니다. 예, 여러분들께서는 이 라디오 중독증 회복 방송을 계속 청취하시면 음식 중독의 문제점들을 더 이해하시게 되어 회복되실 수 있다는 희망도 더 갖게 되실 줄 믿습니다.
네, 저도 믿고요. 좀 제가 너무 빨리 말씀드리는 것 같습니다만 음식 중독 여부를 자가 점검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이 시간 소개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예, 청취자분들께서는 본인 또는 음식 문제가 있는 가족이나 친구를 위해서 아주 정직하게 다음 25가지 질문들에 그렇다 또는 아니다로 답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아무런 답변을 할 수 없는 질문은 그렇다로 대답하는 것으로 간주하십시오. 그리고 그렇지 않은 것이 아주 확실하지 않은 질문에도 그렇다로 답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당신은 아주 많은 시간 동안 음식에 관한 생각들을 합니까?
그렇다 또는 아니다라고 답변하십시오.
두 번째, 음식이 충분할까 하는 두려움을 가졌던 적이 있습니까? 세 번째, 간혹 음식을 먹고 싶은 충동에 휩싸입니까? 네 번째, 당신은 육체적으로 일부 음식들을 갈망합니까? 다섯 번째, 당신이 얼마나 음식을 많이 먹었는지에 대해서 거짓말을 한 적이 있습니까?
여섯 번째, 시간이 갈수록 당신의 음식 섭취 문제가 더 악화되었습니까? 일곱 번째, 당신은 주위 사람들 몰래 음식을 감추거나 살짝 집에 들여옵니까? 여덟 번째, 이따금 당신은 음식 생각 때문에 집중하기가 어렵습니까? 아홉 번째, 당신은 감정 변화를 위해서 음식을 이용한 적이 있습니까? 그랬다면 당신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또는 지루하고 따분하기 때문이었습니까? 열 번째, 당신은 다이어트를 시작하지만 잠시 후에는 다시 뚱뚱해지는 자신을 발견합니까?
열한 번째, 당신은 자주 체중을 달아보다가는 어떤 때는 전혀 저울에 올라가는 것을 회피하기도 합니까? 열두 번째,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당신은 의식적으로 음식이 있는 장소를 회피하거나 또는 대부분의 시간을 그곳에서 보냅니까? 열세 번째, 당신은 사람들이 음식을 버리려는 것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까? 열네 번째, 당신은 과거 다이어트를 했을 때에 두통이나 우울 또는 허약함을 체험한 적이 있습니까? 열다섯 번째, 당신은 음식을 먹을 때 통제력이 상실된 기분을 느낀 적이 있습니까?
열여섯 번째, 당신은 몸 사이즈 때문에 일부 활동에 참여하는 데 영향이 있었습니까? 열일곱 번째, 당신은 음식 먹는 공상이나 음식 먹기를 거대한 적이 있습니까? 열여덟 번째, 당신은 간혹 계획했던 것보다 아주 많은 음식을 먹습니까? 열아홉 번째, 당신은 한동안 좋아하는 음식을 먹지 못하면 화가 나거나 우울한 기분이 됩니까? 스무 번째, 당신은 자신의 음식 문제 행위 때문에 육체적으로 또는 정서적으로 누구를 학대한 적이 있습니까?
스물한 번째, 당신은 식사를 하고 나서도 음식 먹은 것을 기억할 수 없거나 기억력이 상실되었던 적이 있습니까? 스물두 번째, 당신은 독특한 음식 섭취 습관이나 의식을 지니고 있습니까?
스물세 번째, 당신은 남들 앞에서 음식을 많이 먹지 않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외식을 하러 가기 전에 미리 음식을 먹고 간 적이 있습니까? 스물네 번째, 언제나 당신은 집안에 있는 대부분 음식들의 이름을 알고 있습니까? 스물다섯 번째, 음식은 마치 당신의 삶에서 당신을 진정시킬 수 있는 유일한 존재인 것 같습니까?
네, 아주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자세히 물어보는 질문 내용이었는데요. 허 교사님, 이 질문 답변 종합 방법을 좀 알려주시지요.
예, 이상 25가지 질문 중에 그렇다고 답변한 것이 10개나 되면 음식 중독자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일단 10가지 이상에 해당되면 다음과 같은 7가지 질문 내용들을 자신에게 더 해보십시오.
첫째,
How bad are your cravings?
당신의 음식 갈망 정도가 얼마나 심각합니까? 둘째,
How often do you have them?
얼마나 자주 음식물에 대한 갈망감이 생기십니까? 셋째,
Is food ruling your life?
음식이 당신의 삶을 지배하고 있습니까? 넷째,
For how long have you been binging?
얼마나 오랫동안 과식을 해왔습니까? 다섯 번째,
Just how distracted by food are you?
오직 음식 문제로 당신이 얼마나 마음에 산란해졌습니까? 여섯 번째,
How much do you eat before going out for a meal?
식사를 하러 나가기 전에 얼마나 음식을 많이 드십니까? 일곱 번째,
How often do you use food to change your mood?
당신은 감정 변화를 위해서 얼마나 자주 음식을 이용하십니까?
예, 이러한 질문들은 당신의 음식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결정하는 데 더 도움을 줄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음식 중독자인 것 같으면 음식으로 생활을 완전히 정상적으로 할 수 없어 왔을 것이고 음식 주위만 맴돌며 생활을 해왔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행인 것은 아주 다 망가지기 전에 이 회복 방송을 통해서 음식 중독 증상들을 조기에 확인하게 되어서 회복 시작에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네, 우리들 모두는 날로 패스트푸드와 인스턴트 식품이 범람하는 시대에 살고 있어서 음식 중독 위험에 더 노출되고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음식 중독 회복 방송은 아주 중요하며 오늘 첫 시간에는 과식을 야기하는 음식들과 음식 중독에 대한 병적인 이해, 그리고 음식 중독 회복 사연, 또 음식 중독 확인 지름문 등을 통해서 음식 중독 문제를 더 아시는 귀한 시간이 되셨을 것으로 압니다. 자, 선교사님, 음식 문제로 고통을 겪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오늘 하루만 잘 살아나게 하소서 회복 기도문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 중에 음식 중독 문제가 있는 청취자분들께서는 옆에 있는 가족의 손을 꼭 잡으시고 일반 청취자분들께서는 모든 한인 음식 중독 가정들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함께 손에 손을 잡은 한 라디오 회복 방송 가정임을 상기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만 잘 살아가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지난 날들은 이미 다 지나갔으므로 되돌아보거나 슬퍼하지 않게 붙잡아 주시고 아직 오지도 않은 미래에 대해서도 음식 문제로 염려나 걱정하지 않도록 지켜주시오. 다음 날의 오늘을 아름답게 기억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오늘 하루하루를 균형 있게 잘 살아낼 수 있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상으로 음식 중독 회복 방송 첫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이혜왕 선교사님과 저 한선이었습니다. 라디오 중독증 회복 모임 참여 가족 여러분, 다음 회복 방송 시간까지 평안하시고 안녕히 계십시오.